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할 때. 따라서 하십시다. 힘 있을 때. 예, 목회도 익숙해질 때 위험해요. 운전도 1년 넘어갈 때 이제 초보를 떼죠. 떼면서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운전에 은사가 있나? 아,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 조심하죠.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후배들이 목회 상담을 뭐 선배라고 하러 와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괴롭고 누구 때문에 미치겠고. 그럼 제가 물어요. 야, 너 부임한 지 얼마 됐지? 3년 됐대요. 그럼 3년 전에는 그런 일 없었냐? 아, 그때도 있었죠. 그래. 너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은 왜못 참지? 그럼 멈칫해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참았어요. 너 지금 왜못 참니? 왜못 견디니? 그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3년 전에는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안 참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처음이니까 조심했죠.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3년 지났는데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거 있나요? 없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변한 걸까요? 본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 현장에서도 이 3년이 고비예요. 그래서 3년간을 뭐 목회 현장 용어로는 신혼기간이라고 그러죠. 신혼기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의식이 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저는 오래된 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한때 쌀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걸 처치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정부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에서 아주 해괴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쌀 막걸리를 만들자. 그래서 쌀로 술을 만들어서 엄청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늘 쌀이 모자라요. 흉년이 들고 농민들이 어렵고. 한때 중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못살 때, 우리나라가 한창 잘 나갈 때, 수출이 막 되고 할 때, 동남아 여행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중국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뭐 비행기 한번 타는 게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이제는 너나나 할것 없이 해외로 많이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귀찮아서 안 나가죠.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 교포들 사회에서 어떤 비탄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러로 부채를 만들어서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했대요. 돈 자랑하느라고. 망조죠, 망조. 예, 뭐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그 은혜와 복을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런 풍요와 넉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10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세 가지 지적 앞에 무너집니다. 자, 그 부분을 짧게 짧게 이제 내일은 또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설교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9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은 좀 볼까요?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상제단을 많이 만들어 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 조용남 씨가 하는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낮에. 근데 자기가 주례한 얘기를 해요, 주례. 가끔가다 주례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주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수 조용남 씨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사회보는 여자분이 뭐라고 주례를 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아주 명주례사가 됐답니다. 신랑 신부 딱 세워놓고, 나같이 살지 마! 그랬대요. 괜찮은 주례사 같아요. 참, 함부로 할 수 있는 주례사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외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누릴수록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요. 풍요를 누리고 먹고 살만해질수록 점점점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관점에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국 사람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룩. 목사님은 참 거룩해. 그래서 별명이 성이 송씨며 송거룩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겁나죠.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로서의 거룩이 뭡니까? 뭐 같아요? 화투 안 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 걸까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걸 거룩이라고 말한 대목은 없어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항상 일편단심의 마음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보통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거룩을 이해하죠. 또 종교적인 형태를 익숙히 갖고 있는 어떤 습관을 들인 자, 이렇게 항상. 그리고 양복 기세다가 언제나 금빛 나는 십자가를 달고 또 이마에도 십자가가 나와 있고 뭐 그런 사람을 보통 거룩하다. 걸음걸이도 양반 걸음걸이처럼 절대 뛰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절대 뛰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게 거룩일까요? 항상 성경에서 거룩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거룩 또는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신부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계시록에서 신부의 가치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평생을 살았던 도달한 자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줍니다. 거룩은 딴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잘 갖췄냐? 얼마나 넉넉하냐? 얼마나 단장을 했느냐? 이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거룩의 관점은 하나예요. 나누이지 않는 마음. 신랑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보면 조금은 그 심플 마인드가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들, 한 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오히려 성공할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런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사실은 산만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능력이 또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지 재능을 가졌으면 다섯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변변치 않은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일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가 인생을 오히려 더 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이 아멘을 아주 세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이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내가 가야 될 목적지인 줄 알고 그냥 뚜벅뚜벅 맷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툴툴거리고 건드리면 또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나누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기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그들이 이제 결국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구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가장 그 전율스러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터지죠.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판 값을 떼먹다가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갖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뚱쳐먹어가지고 거짓말해서 사고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뚱쳐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초점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막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전율스러운 광경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지방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 교회가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주일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럼 앞에 뭐가 차려져 있죠? 성찬기가 쭉 차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가서 집례를 하는데 이제 대리각을 세우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이건 다 뭐야 하고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성찬기가 엎어지고 떨어지고 쏟아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건축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혈기를 부리고 나가다가 건축하는 교회니까 저 본당 바깥 입구 쪽에 이 건축용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쓰러진 겁니다. 쓰러지면서 이분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이것을 일반 원리화 시켜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예증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 이런 두려운 일들을 메시지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말하는 것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울러 함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이 동시에 있어야 될까요?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술에 쩌들고 시대의 악에 쩌들어버린 우상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되어서 이 경외심이 일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그 현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을 열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쭉 교독을 합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아주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의 제도를 구하게 되었는가? 6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늘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우리가 긴 본문을 교독했지만 두 가지 얘기를 결국 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 방금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박 평생으로. 가능해요? 그거는 조금 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있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아들을 2, 3년 전에 멀리 보내고 나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설치했어요. 영상. 영상 통화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서로 설치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양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얼굴 좀 한번 보려고 짬짬이 거의 그 앞에서 이 자식 안 나타나나 하고 기웃거려요. 그러면 얘는 아버지 마음만 안 하죠. 아직 어리니까. 겨우 통화되면 얼굴 한번 슬쩍 보여주고 또 사라져버려요. 아빠는 얼굴 한번 더 보려고 항상 카메라 앞에서 살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가끔씩 보여줘요. 그래도 그 어쩌다 한번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대오각성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놈아 네가 그렇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잠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주야장창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늘 잊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픈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도관 본문 가운데 마지막 17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농사의 추수기라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추수 때인데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 농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그 열매와 그 결과와 그 수확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신 걸로 경배했다고요? 우상이 주는 걸로 경배했다고요.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데 자꾸 기둥 서방이 준 걸로 노래를 하고 다니니까 본 남편이 그 광경을 안다면 유쾌할 리 없죠. 그래서 추수 때 밀벨 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헛된 것으로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제일 비참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심었는데 마지막에 손에 건지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제일 재앙 같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나이 60이 넘어갔는데 제가 어떤 분 병실에서 그런 참 아픈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속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 양반아, 이제 60이 넘어서 헛살았다는 고백을 하면 어쩌자는 얘기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그 방탕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낭비하는 것이니.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뭘까요? 낭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정확히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열 하루면 들어갈 가나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낭비죠. 낭비한 거죠. 인생을 헛산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그렇게 유쾌하고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도 손에 땀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낭비라 그래요. 자, 그 낭비가 왜 왔나요? 어째서 그러한 낭비가 찾아왔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40년의 노정을 뒤져보면 항상 자기의 피로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존엄은 뒷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윗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뭘 봤죠? 드디어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그의 영광과 하늘의 경영을 보게 되었어요. 인생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낭비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방탕, 그와 같은 낭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그 충만의 개념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배되었나 그 말이에요. 왜? 술이 갖는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술 들어가면 술이 중추신경이라는 데를 마비시키죠. 뭘 모르는 척들하고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게 술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취하다라는 헬라동사와 충만이라는 헬라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인생을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 건덕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싸움이 걸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술 안 됩니다. 맥주도 안 됩니다. 맥주도 술이에요. 맞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응? 어느 전도사님은 맥주는 요즘 같아서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똑바로 앉아. 제가 성남은 한 성깔 하거든요. 너 똑바로 앉아. 너 누가 그렇게 가르치든 지금부터 따라해. 맥주하면 술 복창한다. 맥주. 해요, 빨리. 맥주. 맥주. 이 아이로마, 네 눈에는 맥주가 숭늉으로 보이냐? 뭐 음료수? 누가 가리키던?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당회 끝나고 나서 한 잔씩 하시던데요. 너가 어느 교회냐? 다행히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에요. 너 총신 다닌 녀석이 왜 그 교단에 가서 그 못 볼 거를 보고 있어? 빨리 나와. 그래서 그해 나왔어요. 그해. 이런 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한국교회는 금주가 들어올 때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건덕과 건강의 문제로 가르쳤어요. 그런 문제라면 외롭고 컬컬하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명분이라면. 그러나 술은 신앙 고백이 걸린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세속의 지배 아래 있는가, 내 인생이. 그걸 고백하는 싸움이 술 취하지 말라요. 믿습니까? 자, 말이 조금 가지가 뻗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패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그림이 있어요. 첫 아담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완성한 아담이 몇째 아담입니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담, 격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안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들이 구한 왕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구한 수단과 방법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 10장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왕을 구한 이 백성들의 그 본심을 폭로시켜요. 그 본심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바람난 여자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바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거짓 맹세와 거짓으로 일관된 이중적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양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쳐요. 근데 삶의 모든 본질은 세상의 왕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은 썩 즐거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도덕성 생각 같기도 하고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세속의 왕을 그들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사기의 기브아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 9장 강해에서 기브아 시대의 그림을 봤죠. 레위인에게 뭐가 있었죠?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첩이 있는 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울 정도로 시대적 윤리나 도덕성이, 종교성이 타락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게다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가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첩을 데려오다가 베냐민 땅에서 어느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고 그만 거기서 그 첩이 나쁜 폭력배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새벽에 문 밖에 나가보니 시체가 되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형제 지파에 우편으로 보내죠. 열두 토막을 내서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언하게 만들고 결국 내분으로 일어나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그 한복판에 무슨 죄가 있었죠? 성적인 죄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이 한국교회 이 성적인 죄를 통해서 간단하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든 나이가 많은 세대든 이 윤리규진이 너무 낮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탄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보편화시킵니다. 중앙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사탄은 뭐라 그러죠? 말을 슬쩍 바꾸죠. 정말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말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보편화시킵니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절대 도덕적 기준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저기 광화문 동아일보사 아시죠? 그 맞은편에는 그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국일보사일 겁니다 아마. 그 호텔은 이 목사님들이 아침에 조차 모임을 자주 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강북 저 끝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동네 이름을 또 말하면 또 다 검색을 해가지고 뒤질까봐 이제 거기서 조찬 모임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모임을 2층에서 끝내고 나오는데 아래층에 그 교회 여청년이 뭐 개인 일로 왔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여청년은 그런 낯선 곳에서 이른 아침에 교회 목사님 만났으니까 순수한 마음에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또 애가 이게 명랑하고 발랄했던 성격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팔짱을 끼면서 목사님 동동 뛰면서 여기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그런데 이제 일이 되려고 그 2층에서 누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본 사람의 부인이 그 교회 BMW예요. 붐 마우스 우먼이에요. 일주일 내로 전화가 싹 돌았어요. 이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됐을까요? 안 됐죠. 글쎄 목사님이 호텔에서 아침에 교회 여청년하고 나오더래. 그게 아니라고. 뭐 그렇다고 가슴을 열어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임했어요. 결국. 하여간 마귀는 교묘한 걸로 엮어서 교회 하나 간단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흉내라도 안 내는 게 좋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뭐든지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밝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이 굴로 피하면 거기가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피난처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덮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아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딱 두 모드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모드를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생존 모드로 뛰고 살았다면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기도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기도만 그분을 바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아수르에 넘어가고 바벨론에 팔려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나라가 파탄이 난 거예요. 우리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성경에 어떤 교훈으로 삼지 말고 이것이 내 개인에게 또는 한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 무슨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내일 새벽 눈꺼풀에 날개를 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할 만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다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에 담아진 온 성도들의 진솔한 고백과 소박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열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특새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이전을 찾으시는 두 분의 강사님을 만져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온 정성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비밀을 풀어헤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어두워진 저녁까지 이곳의 끝까지 남아 경배를 드리며 저 문을 나서는 우리 3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으시고 그 심령에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맞을 때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시작이 될지 어떤 일을 준비하실지 설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여러 형제자매들 흘린 땀을 주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도록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맡긴 시대적 사명과 선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